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오늘 좋은 땅을 만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7개가 모여 있어요. 꽤 많이 모여 있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비유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비유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비유는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합니다. parable. 헬라어로도 비슷한데요. 화면에 나오는 헬라어 뭐 읽기는 어려우시지만 저거 읽으면 파라볼레라는 뜻이 됩니다.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자, 파라볼레라는 말에 파라, para라는 P-A-R-A 이 말은 beside, alongside, 그래서 옆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볼레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던진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야기가 있고 원래 이야기 옆에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로 원래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파라볼레입니다. 비유는 옆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원래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쉽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렵기도 해요. 비유에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장점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미국 사람한테 한국 부침개, 한국 전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먹어봐야 되는데 먹기 전에 뭐라 설명하냐면 보통은 코리안 피자 아니면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코리안 피자,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부침개를 설명하겠습니까? 정확하진 않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니,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비유의 장점은 비유는 적대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 아니 우리 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들을 귀는 이게 뭡니까? 일종의 비유는 암호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그 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피직스 물리 선생님, 이 물리 선생님이 별명이 재물포였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다들 재물포 온다, 재물포 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인천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재물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재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재물포. 제가 재교포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재 때문에 교회 포기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거기 앉아가지고 뭐 잘못하나 문제되는 것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도 뭐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건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의 세 번째 장점은 비유는 공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니, 얼마나 시각적입니까?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쉬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비유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견월망지. 무슨 말이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더니만 달은 보지 않고 얘 손톱 위에 때가 꼈네 이러면서 손톱만 보고 있다라, 손을 본다라는 겁니다. 비유에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요, 다른 이야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숨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숨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비유를 갖고 비유를 묵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통 아버지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비유의 단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투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알레고리라는 문제도 있어요. 알레고리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알레고리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 이 초대교회 최초의 신학자라고 하는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상 모든 것을 알레고리로 이해를 했어요. 이분은 끝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 알레고리는 무조건 모든 것에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지요? 오리겐은 이것을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숨은 의미가 있는 비유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얘기는 믿음은 내려가면은, 동네가 내려가는 건데 믿음은 내려가면 강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라고 비유로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한테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강도 맞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 여관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동전 두 개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관 비용을 대준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오리겐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전 두 개는 신약하고 구약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또 아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목사 마음대로 글짓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목사다라고 소문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이비 이단이나 가르치는 잘못된 해석이니까 이런 해석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유의 단점은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고 뒷부분은 제자들만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되느냐? 아니네요. 설교 끝난 후에 남아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나 교회 공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나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만으로는 부족해요. 예배 마친 후에 다락방 공부하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참여하셔서 공부하셔야 열심히 따라갈 수 있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쪼아먹었다고 하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말라 죽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밑에 떨어져 햇볕도 못 보고 죽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질문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이 귀한 씨, 정말 귀한 씨거든요.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귀한 씨를 농부는 왜 쓸데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렸을까요? 아니 그냥 모아가지고 다 좋은 땅에만 뿌리면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이 석회수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짜서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밭에는 돌덩이도 많아서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의 밭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돌이 저렇게 많아요. 저 돌 치울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돌을 치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밭인 거예요. 돌이 저렇게 많습니다. 돌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밭과 밭의 경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단단해져서 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을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길과 돌을 피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런 밭에 씨를 이래저래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도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종에게도 한 달란트 줬지요. 쓸모없는 길가나 쓸모없는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에 춥기 때문에 겨울 동안 밭이 단단하게 변합니다. 단단하게 변한 밭을 농부는 갈아엎어야 해요.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농부들은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서 이 아래에 있는 흙을 위에 있는 흙하고 섞어줘야지, 그래야 땅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게 단단해진 거죠. 길가 같은 마음은 그냥 바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고 만날 사람들 너무 많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고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읽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늘 다음으로 미루고 삽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험한 일을 당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단단한 마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걸어다니긴 좋지만 굳은 살은 뭘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나의 죄가 흉악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안정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나 똑바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깨야 합니다.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믿음이 얕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흙인 줄 알았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겠지요.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곳에 가면 그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리고에 가보면 저렇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종려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지만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참 잘 자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뿌리입니다. 종려나무는 잘 자라면 15m에서 20m 정도 자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뿌리는 어떨까요? 종려나무의 뿌리는 100m까지 내려간답니다. 100m. 대단하죠? 이 정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사막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나무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하고 얕은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불 때 압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뿌리가 깊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은 교인들은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아주 많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시덤불이 많고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은요,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지요. 그리고 큰 나무로 자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시덤불은 그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 가시덤불이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농부들이 한여름에요, 가시덤불 밑으로 들어가서 햇볕을 피하곤 했습니다. 가시덤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말합니다. 예수 좀 잘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가 왜 이리도 많은지,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변할 것은 하나도 없어라는 생각과 확신까지 갖고 삽니다.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뽑아버리셔야죠. 그 쓸데없는 가시덤불을 왜 마음속에서 키우고 계세요? 근심과 염려를 뽑아버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근심과 염려, 마음의 가시덤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벼 한 토를 땅에 심으면 몇 개의 쌀이 나올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벼 이삭이 보이시죠? 아, 이거 많네요. 요즘 벼는요, 좋아서 요즘 벼는 한 토를 심으면 600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좋은 벼와 그리고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사를 지어서 안 됐다라고 하면 30배. 보통 평년처럼 나왔다 그러면 60배. 아, 올해 농사 정말 잘 됐네라고 하면 100배 정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마땅히 당연히 맺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고 똑똑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렇게 불공평했습니다. 학교 안에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이놈의 세상 망해라 라고 하며 폭력주의 혁명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흑인 군대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을 생각이었죠. 그러나 동료 흑인들이 그를 배신하여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형을 당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투쟁할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이 청년은 백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무기 징역을 받은 이 청년에게 교도소장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작은 정원,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 이 땅을 가꿔서 네가 심고 싶은 거 심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원의 딱딱한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쁜 꽃들을 심기 시작했지요. 이 청년은 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면서 이 청년의 딱딱해진 마음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1990년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이 청년은 노인이 되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남아프리카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변화는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며 이 땅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도 갈아엎어야겠네. 그는 땅을 갈아엎으며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었던 것입니다. 나쁜 땅이었는데, 길가 같은 땅이었는데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 같은 마음입니까? 어쩌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가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땅도 원래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길가였는데 갈아엎었고 돌밭인데 돌을 뽑았고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을 치워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온전히 가꾸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심고 가꾸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에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 같이 분주하고 돌밭 같이 황폐하며 가시덤불 같이 열악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갈아엎기를 소원합니다.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